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똥나. 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똥나 11월 1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커리어 성장을 돕는 김희웅 기자입니다. 네, 지난번에 2021 트렌드 예측하는 방송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유익했다, 재밌었다, 나는 유튜브 가로로 본다, 세로로 본다, 여러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정말 좋은 피드백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흥미진진한 방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스타트업 보고 계신가요? 이 드라마가 11월 제가 보니까 첫째 주 기준으로 드라마 TV 화제성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업계 안팎에서 되게 화제인데 이 드라마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공을 꿈꾸면서 스타트업에 뛰어든 청춘들의 성장과 사랑을 그린 그런 드라마인데 이 남주혁이 천재개발자 남도산 역을 맡았죠. 이 대학 동기들과 삼산텍이라는 회사를 창업하는데 이 3년째 별다른 성과 없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외국의 유명 대회에서 어떤 기술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기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샌드박스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바로 이제 배수지 배우가 연기하는 서달미를 CEO로 영입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극중에서 이 서달미 대표처럼 스타트업을 창업하신 대표님을 직접 또 모시려고 하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을 오랫동안 취재했던 기자를 함께 모셔서 드라마 스타트업 이야기, 코멘터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스타트업 드라마 자체를 막 내적으로 막 심도 깊게 그렇게 분석하는 그런 방송은 아니고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본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는 거는 뭐고, 또 스타트업에서 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좀 커리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강연 행사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듣똥너를 위한 할인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지식 공유 플랫폼 해피칼리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 인디펜던트 워커들의 서바이벌 클래스인데요. 인디펜던트 워커 말 그대로 회사 밖에서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뜻하는데요. 이분들이 직접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의 연사로 서서 인디펜던트 워커로서의 생존 방법을 들려주신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평생 직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시대고 또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프리랜서로 독립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될 거고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소속된 곳 바깥에서 나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가 브랜드가 되어서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강의라고 합니다. 강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용기, 이런 마인드셋이라든가 또 일을 바라보는 다양한 사고방식들을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인디펜던트 워커들의 서바이벌 클래스 강의는 12월 1일, 3일, 8일 총 3일에 걸쳐서 열리는데요. 매일 두 분씩 총 6분의 인디펜던트 워커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말씀드리면요. 우선 유튜브 크리에이터 포리얼, 그리고 전 카카오 임팩트 기획자이자 록담으로 유명한 플라잉 웨일의 백영선 대표, 30대를 위한 큐레이션 마켓을 운영하는 워크베터 컴퍼니의 강혁진 대표, 엔잡너이자 K-인플루언서 조규림 대표,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를 만든 몬스터 스튜디오 정지환 대표, 종이비행기 날리기 국가대표인 위플레이 이정욱 대표가 각각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엔잡너 조규림 대표의 강의가 궁금한데요. 이 조 대표는 쿠팡의 MD로 입사를 했다가 지금은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 엔잡너로 활동하고 있대요. 강의 제목이 회사 밖에서의 생존 브랜딩 엔잡으로 월 천 벌기더라고요. 이 평생 안전장치가 되어줄 유용한 브랜딩 방식을 제안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이번 강의는요,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댓글로 실시간 질문도 할 수 있고 강의가 모두 종료된 후에도 30일간 다시 볼 수 있는 VOD, 핵심 내용을 정리한 PDF 파일도 제공된다고 해요. 온라인 예매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듣똥너만을 위한 할인 페이지를 별도로 열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팟캐스트 방송 정보란에 예매 페이지 링크를 남겨둘 건데요. 11월 30일까지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정가 12만 원의 클래스를 2만 원에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듣똥너만을 위한 페이지니까요. 할인 혜택 받으시려면 꼭 방송 정보란에 있는 링크로 접속을 해주시고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강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서달미 대표가 읽던 책이죠. 이 밀레니얼의 슈퍼리치의 저자이기도 한데 이 수많은 기업가와 창업가를 만나면서 직접 취재한 내용을 이 책에 담아낸 하선영 IT 스타트업 담당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드라마 스타트업의 인기에 힘입어서 네. 스타트업을 취재한다는 이유로 오늘 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이 드라마를 정말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로맨스 드라마로 전 너무 재미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어쨌든 제가 이 업계, 스타트업 업계를 몇 년간 이제 좀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드라마가 실제 한국 스타트업 이 씬을 얼마나 리얼하게 잘 담아내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드라마 굉장히 열심히 보고 계시면서 좀 궁금한 점들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번째 게스트, 특급 게스트를 또 저희가 모셨죠. 그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다양한 스타트업 CEO들이 등장하잖아요. 현실 세계의 스타트업 CEO십니다. 예. 스타트업 맘시터의 정지혜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2016년에 맘시터 창업하고 운영하고 있는 맘편한 세상의 정지혜 대표라고 하고요. 오늘 저도 드라마 스타트업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이런 귀중한 그 장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너무 즐겨보던 듣동라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회가 새롭고 설레네요. 오늘 제가 궁금한 부분들 잘 풀어드릴 수 있도록 좋은 시간 보내고 가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스타트업 얘기 한번 해볼게요. 다들 스타트업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한데 뭐 사실 업계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연애 이야기에만 너무 집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이 스타트업 업계를 다룬 최초의 어떤 한국 드라마다 보니까 나름 뭐 디테일들을 잘 또 살려줬다 뭐 이런 평도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대표님이.
저는 드라마 스타트업 보면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제가 4년 정도 됐어요. 창업한 지. 창업했을 때 그렇게 막 멋모르고 뛰어다니고 막 그 용기 내서 막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었던 그 모습들이 다시 좀 그 새롭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달미 대표가 뭐 예를 들어서 그 클라이언트한테 피칭을 하느라 소똥 밟아가면서 되게 고생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팀원들한테 와서는 되게 태어난 척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척 하는데 저도 사실 그 창업 초기 때는 특히나 뭐 요새도 그렇지만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고 막 거절당하고 다녀도 팀원들한테는 아무 일 없는 척 되게 뭐 우리 팀 되게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만 얘기를 하는 그런 태어난 모습을 보여줘야 됐었던 그런 순간들이 생각나서 울컥하기도 했었어요.
혹시 대표님도 똥 밟아본 적 있어요?
네? 저는 다행히 똥 밟아본 적은 없지만 예. 그래도 뭐 여기저기서 똥을 밟은 것처럼 그 정도 되게 더러운 일을 되게 많이 당하기는 하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기는 하겠지만.
네. 그러시구나. 하선영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사실 이제 드라마가 어쨌든 스타트업 업계 자체를 이렇게 되게 깊게 다룬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한국 드라마에 스타트업이 나오면 그냥 어디 주인공 한 명의 직업 정도로만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상세하게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그 드라마 에피소드마다 제목이 다 보면은 뭐 샌드박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업계에서 쓰는 용어들을 또 다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신선했고 다만 이제 그 드라마에서 뭐 예를 들면 한지평 팀장이 굉장히 럭셔리한 스포츠카를 타고 막 나오고 네. 막 잡지
벤츠 타고 나오잖아요. 네. 나 그 차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 차도 멋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 서달미 대표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막 이렇게 대표 자리에 오르는 모습 이런 거 보면 저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은 들긴 하는데 뭐 드라마니까.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는 아주 이 업계를 재밌게 그려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사실 스타트업이란 단어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셨을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되게 대중분들에게 좀 친숙하게 좀 느끼게 만든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타트업 보면서 업계 분들한테 가장 묻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연애를 많이 하나요? CEO와 CTO가 연애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드라마 보면서 네. 정말 저게 가능한가? 네. 가능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주변에 없는 사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토탈 그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다노라는 회사의 공동 대표분들은 두 분이서 연애 되게 오래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최근에 또 출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정말 그 사업도 하고 사랑도 잡는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되게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저번 주 일요일에 방송한 그 스타트업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대표랑 CTO가 사실은 일을 어떻게 잘 해내야 되는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일을 풀어나가기만도 되게 벅차고 어려운데 서로 남녀관계의 감정선까지 이제 사업에 들어가가지고 사업 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혹 이제 다른 VC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사내에서 좀 연애 낌새가 보이는 공동 창업자들끼리 네, 이제 연애 네. 낌새가 보이면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또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실 창업 초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 신뢰하고 진짜 가족이나 연인보다 더 많은 거를 나누고 공감하고 이런 사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연인 관계에서 그런 되게 신뢰가 엄청 두터울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또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드라마 스타트업이 그런 점을 좀 잘 포착해서 로맨스랑 잘 재밌게 엮은 게 아닌가. 너무 스마트한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좋게 보고 계시구나.
네.
극 중에서는 근데 그 서달미 대표랑 남도산 CTO가 대놓고 연애를 하죠.
집에 옥상에서 뭐 이렇게 헤드스도 하고 말이에요. 예. 투자 받으러 갔다가. 그래도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좀, 저게 가능한가라고 싶었던 점은. 네, 네. 일을 하다가, 어디 벤치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여유롭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 네. 스타트업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유가 없나요?
예, 네. 야경도 예쁜 이런 네. 곳에서 이제 그 얘기를 네. 하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지난 주말에는 또 이 연애 사건 때문에 또 회사를 쬐잖아요.
아, 맞아요.
오셨죠?
네.
아예 안 나갔어요, 회사를.
풀어놨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일단 궁금증은 풀렸네요.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챕터입니다. 자.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이게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이 과연 창업을 하는가? 창업자의 DNA라는 게 따로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극 중에서 이제 서달미, 그 배수지 배우가 연기하는 서달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CEO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역할인데요. 원래 커피 프랜차이즈 계약직 사원이었는데 1일 매출 1,000만 원을 달성해서 창사 이래 최고의 매출을 내는 인재로 등장을 하는데 그런 그가 과감하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에 도전을 하죠. 두 분 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이 서달미가 좋은 CEO로서 조건을 갖춘 인물로 보이시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내가 스타트업에 들어갈 수 있다면 서달미 대표가 있는 회사로 가고 싶으신지 아니면 남도산 아니면 원인재 이 셋 중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어느 회사에 것 같은지. 네.
갑자기 제가 대표가 아니라 제가 회사를 고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네. 기뻤는데.
굉장히 슬퍼지는데 갑자기. 네.
저는 우선 서달미 대표 같은 그 대표분이 이끄는 그 회사가 되게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뭐 당연히 학력이나 인맥, 뭐 지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되게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에 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를 왜 풀어야 하고 어떻게 풀어야 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빠르게 실행해서 보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팀으로 같이 이루어가지고 그 팀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떻게 그 팀을 움직이게 할 건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달미 대표는 정말 그런 역량들을 되게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드라마 통해서 밝혀진 사실로 할머니가 점점 더 시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되게 안타까운 그 에피소드가 있지만 저는 되게 아 서달미 대표가 정말 저 사업을 성공시키겠다. 왜냐하면 저 서비스 시각장애인분들이 이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를 서달미 대표는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거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려고 정말 끈질기게 매달릴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달미 대표처럼 좋은 리더십에 이런 문제 해결력 그리고 뭐 투지 그리고 이 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는 대표가 정말 좋은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선영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삼산택 세 사람에게 서달미 대표는 나를 대표로 영입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원인재 대표는 나는 여러분들을 영입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개발자분들한테
네 개발자분들한테 그래서 그 대사를 보고 삼산택 세 사람이 실제로 서달미 대표를랑 같이 손을 잡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스타트업은 특히 이제 무에서 유로 일구어가는 사실 굉장히 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협업하는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을 관계로 일하는 것보다는 같이 일하는 동업자를 찾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같이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정 대표님 방금 답변도 그렇고 대부분의 분들이 서달미 대표랑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스타트업을 취재하는 기자로서는 사실 원인재 대표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가요. 일단 드라마 속에서는 좀 악역으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네이처 모닝이라는 스타트업을 그 전에 성공을 시킨 경험이 나와요. 물론 이 스타트업이 이제 아버지 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원인재 대표를 따라서 그 네이처모닝 직원들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원 대표는 리더십도 있고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전 회사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원인재 대표, 뭐 사실 정 대표님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제 연속적으로 창업에 성공한 사람 뭐 연쇄 창업가라는 이런 표현을 써서 네. 되게 이제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 대표가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지 않나, 매력적인 기업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아, 맞아요. 그 창업을 할 때 사실 처음 해보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뭐 법인을 어떻게 설립을 해야 되는지, 주주간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어떤 투자자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지. 근데 이걸 한번 해본 사람은 두 번째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영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원인재 대표는 두 번째 창업이기 때문에 더 성공률은 높을 수 있지만 그 팀원들이 되게 재밌게 일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떤 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하는 팀인가라는 걸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런 좀 클루들은 찾기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의 리더십이 좀 차이가 나는 게 자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서달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팀원들 사이에 섞여서 앉는데 원인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 상석에
햇빛 제일 잘 드는 곳에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서
앉잖아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리더십의 어떤
맞아요,
성격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스타트업들도 사실은 대표들 성향마다 자리 위치를 어떻게 하는지도 다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뭐 여전히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대표방이 따로 있는 스타트업도 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가장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요. 문 들어오면은 바로 보이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손님들 오시면은 제가 그 안내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미팅에 참여하면 다들 놀래시더라고요. 아, 대표님이셨냐고.
아니, 저는 오히려 저기 직원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출근할 때마다 대표님이 거기 앞에 문 앞에 앉아 있으니까.
아니, 아니요. 뭐 네. 출근은 제가 늦게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거의 뭐 저희 직원분들도 많이 늦게 자율 출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눈치를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선호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리를 채택을 했었는데 또 스타트업 대표들마다 성향 차이가 또 자리 배치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사람의 리더십 차이를 더 좀 극명하고 재미있게 좀 많은 비중으로 보여줬으면 했는데, 사실 드라마에서는 지금 원인재 대표의 비중이 많이
맞아요.
네, 적어졌죠. 거의 맞아요. 이제 이들의 어떤 연애의 삼각구도 이거에 더 치중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되게 아쉽긴 했어요. 사실.
맞아요. 한지평 VC분의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네, 그러게요. 아무튼, 네. 저는 보면서 서달미 대표의 어떤 능력치에 대한 이야기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한 걸로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알바와 그 다음에 그 사회생활 경험이 되게 많은 걸로 나오는데요. 저는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 혹은 창업자의 스펙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해졌어요. 중요한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지. 어때요? 하 기자님은 또 취재를 많이 해봤으니까.
창업하신 분들을 보면 좋은 스펙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스펙을 가져야만 좋은 창업가가 된다?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비교적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뭐 여러 직장과 그런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실제로 상대적으로 좀 창업에 도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모수가 많다.
네, 모수가 많기 때문에 성공하는 창업가 그 안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취재로 만나본 분 중에서 작심 독서실이라고 일종의 독서실의 어떤 새로운 개념을 이제 적용을 해서 프랜차이즈로 만드신 분인데 강남구 대표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고졸이세요. 그리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난 고졸이라고 얘기하시고 근데 본인도 한때는 그게 조금 부끄러울 때도 있었는데 사업을 해보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진짜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는 스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엘리트인데 그리고 또 본인은 또 그런 자신감을 미천으로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결정적으로는 사업에서는 실패를 하셔서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죠.
진짜 많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오히려 굳이 그거는 제가 기사로 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근데 또 VC, 투자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스타트업은 초기 단계에 투자를 받아야지 사업을 보통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때 정말 많은 기준이 있지만 어쨌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자체만 봤을 때는 가점이긴 하다. 그게 뭐 결정적이진 않지만 가점인 거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대표님?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움은 되겠지만, 서달민 대표가 되게 좋은 대표라고 생각을 한 것처럼 대표는 결국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그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풀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로는 그릿이라는 단어로도 되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 얼마큼 끈기를 가지고 이거를 풀 의지가 있냐.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도전을 해가지고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해서 이 문제를 끝까지 풀어낼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5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원래는 창업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사회생활을 하면서 되게 시키는 일을 잘하고 열심히 살고 또 재밌게 살고 이런 거를 되게 즐기면서 살았었는데 주변에 이제 사업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사업하는 친구들 보면은 왜 굳이 저렇게 고생을 사서 하는지 정말 어려운 문제를 너무 책임감을 강하게 갖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풀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아 정말 나는 창업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회생활을 5년 정도 해보니까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되게 그 일을 되게 잘하는 여자 선배님들이 사실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같이 병행하는 거를 너무 어려워 하시면서 그런 이유로 회사를 많이 그만두시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뭐 파트타임으로 잡을 옮기기도 하고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 되게 성취감을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아이를 낳아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키우고 싶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꼭 다 잡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저한테도 빨리 선택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자들의 문제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모든 여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편들의 문제, 아이의 행복의 문제, 할머니의 행복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문제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 문제를 꼭 풀어야지만 다음 세대, 만약에 제가 나중에 딸이나 아들을 낳는데 그 세대가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이 문제 풀기 어렵고 왜 이때까지 안 풀렸는지도 알 만큼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풀어야지만 직성이 풀리겠다. 어떻게든 풀어볼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 그럼 서다미 대표랑 우리 정 대표님이랑 공통점은 부담스러우신가요?
괜찮습니다.
부담스러우신가요?
저도 모르는 공통점이에요.
어쨌든 이제 대표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창업 경험이 없으시고 이번이 네. 맘시터가 처음이고 네. 그리고 그 전에 스타트업에서 일해보신
저도 없었어요.
없으시고 이런 공통점이 또 발견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갑자기 CEO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서달미 대표가 CEO가 갑자기 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저렇게 CEO가 될 수 있나
그냥 거의 선택 네. 선택 느낌으로 네. 그냥
그렇게
됐잖아요.
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나 아니면 주변의 사례를 봐도 사실은 다들 이런 문제에 집착했을 때 그리고 내가 창업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누구나 다 쉽게 CEO가 그렇게 갑자기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은 스타트업을 일해보지 않은 분들 그리고 창업을 처음 해보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제 주변만 봐도 그렇게 보이고요. 또 일례 얘기로는 스타트업이 어떤지를 한번 가서 들어가서 보려고 이제 그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아 스타트업 정말 힘들고 특히 대표는 정말 힘들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아 창업을 포기하신 분들도 많으셔서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이제 뚜렷한 목표 의식과 문제 의식만 가지고 창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그렇고.
근데 그 대표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그 드라마에서 보면 서달미 대표는 밤에 이제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온갖 책을 막 꺼내고 뭐 꺼내서 정말 밤새 거의 무슨 시험 공부하듯이 네. 막 이런
잠을 안 자는 것 같아요.
잠을 안 자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실제로 대표님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는지 막 책을 꺼내서 공부를 하고 네. 찾아보고 하셨던.
지금도 그렇고요.
어떤 책, 어떤 그런 공부를 하세요, 일종의?
아, 우선은 이 사업이라는 게 워낙에 리스크도 있고 실패하면은 뭔가 저도 그렇지만 저를 믿어준 팀원들한테도 영향이 가는 거기 때문에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는 사업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어요. 뭐 논문도 엄청 많이 읽고 해외 사례 그리고 기사들 기자님들이 작성해 주신 기사들도 많이 보고 이런 뭐 사회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엄마들 인터뷰도 많이 해본 후에 이 사업 모델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겠다. 그리고 어떤 니즈가 있고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를 발을 띄면서 이제 했었고요. 사업이 시작한 후로는 사실 개발자 한 분, 디자이너 한 분, 뭐 마케터 한 분. 그 외에 모든 일은 대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세무서에 가는 일이나 아니면 뭐 등기소에 가는 일, 그리고 뭐 투자자를 만나는 일에서부터 뭐 어디 그 사전 뭐 등록 같은 것들 하는 일까지 다 모두 대표가 해야 되는 일인데
행정 업무까지 다
네, 보통은 저희 이제 기중은 팀원님들은 정말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실 수 있게 온갖 잡일들을 이제 대표들이 해야 되다 보니까 주중 그러니까 워킹 아워에는 팀원들이랑 이제 업무에 관련된 미팅도 하고 업무 제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의사결정들을 하고 밤에는 이제 그 저 혼자 할 수 있는 뭐 IR 자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주들한테 메일을 쓴다든지 뭐 이런 업무들을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잠을 보통 많이 못 자죠.
네. 거기서 서다미 대표도 거의 잠을 안 자는
네,
거죠.
네. 너무 공감이 됐어요. 다들 팀원들하고 헤어지고 집에서 많이 그렇게 많이 그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저는 야근을 그 오랫동안 오래 늦게까지 하는 게 좀 마음 편하긴 하더라고요. 집에는 또 아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번 이제 지난 주말에 서달미 대표가 약간 현타 왔잖아요. 아 내가 대표로서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엄청 그 괴로워하는 물론 이제 다른 연애 문제이기는 했지만
네 맞아요.
얼마나 힘든지 대표 일이라는 게.
근데 이게 그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뭐 하나에 꽂히고 정말 내가 이거를 꼭 풀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과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저도 1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냐고 물어보면은 그때는 좀 그 좀 미쳐서 한 것 같다고. 정말 이거를 꼭 하지 않으면은 큰일이 날 것만 같은 생각으로 했고 또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걸 내가 꼭 풀어야지만 풀린다는 생각으로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그 서달미 대표처럼 아,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진짜 내가 좋은 대표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아무도 답을 알려주지도 않고 사실 그 이거를 막 너가 정말 잘하고 있어 뭐 너가 정말 못하고 있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무서운 말이네요. 잘하면 되는 거다. 네.
방송을 듣고 보시는 분들이 정 대표님이 얘기하신 걸 보면서 아 나도 창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약간 그런 생각. 저도 사실 이제 그 스타트업 이제 CEO분들 만나면 인터뷰할 때 그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주변에 이제 창업하시는 뭐 후배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조언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면 되게 많은 분들이 의외로 희망적인 얘기 뭐 여러분 창업하세요 뭐 이런 얘기보다는 창업 왜 해요?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왜 하세요? 하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많이 또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말려도 창업하지 말라고 말리고 말려도 창업하실 분들은 결국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맞아요. 의지, 욕구가 강해야지 네. 시작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창업할 때 주변에 이제 아는 대표들이 정말 창업하게? 이거 보통 아닌데 진짜 힘들 텐데 진짜 하게? 막 여러 번을 물어봤는데 그냥 귀 닫고 제가 하고 싶어요.
경주마처럼. 네.
정말 난 할 수 있을 것 같다. 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는 있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있지만 이거를 알고 시작하는 거랑 또 모르고 시작하는 거는 되게 다르니까 창업하려고 하는 후배들한테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이거 그 정말 가치 있는 일인데 어렵고 힘들고 리스크 정말 많으니 되게 잘 준비해서 해야 된다. 나보다 더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는 차원에서 저도 많이 좀 그런 그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준비할 수가 있나요, 이게?
우선은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의 전략 기획 쪽에 있었던 사람이라 제가 이제 좀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사업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는 알았어도 팀을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되고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고 우리 조직은 어떤 문화를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너무 안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고 기사 같은 거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봤었어야 되는데 대표들은 워낙에 제네럴리스트처럼 모든 걸 되게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한쪽에만 좀 치중되어 있었던 게 지금 와서 정말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런 좀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네. 이런 책을 많이 읽으면서 많이 배워나가고 있는데 이런 준비들을 그 전에 좀 했었으면은 정말 좋았겠다. 우리 팀원들이 덜 고생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보면서 그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개발자 이제 남도산, 네, 남주혁이 그 VC인 우리 한지평 팀장님한테 쓴소리를 듣잖아요. 당신은 대표로서 자질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CEO를 영입하라. 이렇게 아주 좀 뭐랄까 너무 가슴 아픈 맴짓 그런 말을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개발자 출신 CEO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마크 주커버그나 다 그렇잖아요. 엔지니어 출신인데 남도산이 여기서 드라마에서 그 CEO의 자질이 없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라고 좀 보시는지 궁금하고 CEO가 타고난 뭐 DNA라는 게 그러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장면 봤을 때 어떻게 그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대표한테 VC가 저렇게 확신을 갖고 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내가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으면 너무 상처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자들 대표들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또 기술 스타트업들은 정말 좋은 기술만을 개발을 해서 뭐 인수가 되거나 더 크게 다른 뭐 CSO를 되게 좋은 사람을 영입해서 나중에 잘 되기도 하거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왜 그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했을까? 너무 궁금해서 저도 주변에 VC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VC 분들도 요새 스타트업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지평 팀장한테 이렇게 감정이입하시면서 보고 계시는군요.
비하시나요?
한지평 팀장님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네네. 라고 이제 본인들은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그 저희 그 VC가 얘기를 하기로도 개발자들이 굉장히 개발자 대표들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 결국에 사업이라는 게 뭐 주주들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팀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사업은 어떻게 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가장 잘 해야 되는 최고 의사결정자인데 그 남도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때 동안 사업을 했었던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도 잘 못한다든지 그리고 뭐 거의 사기당할 뻔했잖아요. 다른 경쟁사한테 아, 이제 네. 정보를 빼앗기려고도 하고.
기술이 유출될 뻔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뭔가 3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도 성과를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좋은 대표가 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개발자라고 해서 CEO가 될 수 없다.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개발자로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훌륭한 예, 분들도 많죠. 있고 예. 한국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당근마켓, 스푼라디오 같은 서비스를 만든 CEO분들은 실제로 개발자 출신이세요.
아, 그렇구나.
좀 더 멀리 가보면 네이버를 네. 만든 이혜진 창업자는 20년 전에 삼성 SDS에서 검색 엔진을 개발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택진이 형, 예. NC소프트 대표도 전자공학과 출신이세요. 네, 네이버, NC 다 20년 전에 시작을 했던 회사들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아마 거의 안 쓰던 용어일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벤처기업이라고 많이 불렀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의 사실 스타트업의 어떤 형태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큰 회사가 됐다라는 거? 네.
맞아요. 그렇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뭐 개발자여서 대표가 되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남도산 역할이 이제 우물쭈물 되고 약한 모습 정에 이끌려가지고 친구들 막 다 도와주고 뭐 이성적인 판단 좀 잘 못하고 이런
욕심이
부분들이
좀 없고.
욕심이 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코딩도 잘하는 걸로 나오는데 남도산이 비즈니스까지 잘했어.
정말 비현실적인 네. 얘기.
둘 다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네. 타고난 CEO가 과연 존재하는가, CEO의 자질은 무엇인가 얘기를 또 이제 대표님과 또 하기자랑 재미있게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는 투자란 무엇인가, 창업자와 VC의 관계.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드라마에 보면은요, 이 스타트업 업계에 투자 관련 용어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요런 장면이 있죠.
연기하시나요?
한선연 기자하고 한번 해볼까요?
제가요?
그러면 제가 원인재 역할을 할게요. 네. 한선연 기자가 남도산,
아,
그리고
네,
대표님이 한지평 역할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라운드 오픈하셨나요?
아, 그게, 1라운드부터 빠르게 도는 중인데.
1라운드요? 투자 안 받아보셨나 봐요? 라운드 몰라요?
아직 초기 단계인데 우리가 눈여겨보는 회사입니다.
네.
프리 HM으로 보면 되겠죠?
네. 아,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대본만 보면은 너무 낯선 업계 용어들이
맞아요,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이게 드라마에 그대로 나오는 용어들이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VC와 뭐 투자 얘기하기 전에 용어 정리부터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 기자님이 예, VC, 뭐 엔젤 투자, 뭐 라운드.
아마
예.
드라마 중간중간에 사실 약간 자막같이 해서 설명을 꼭 필요한 거는 좀 붙여주더라고요.
네, 네.
이해하는 데 도움되라고. 저도 사실 스타트업 처음 취재할 때 낯선 용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어려운
그러니까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이런 용어들
이런 용어 왜 쓰죠?
제가 만든 거 같아요.
제가 대표님한테 화내.
네. 근데 저도 처음에 이야기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외계어인가, 네. 어디 사전에 찾아봐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한지평 팀장이 속해 있는, 한지평 팀장이 아마 VC 심사역, 뭐 수석 팀장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VC는 벤처 캐피탈의 줄임말이고요. 벤처 캐피탈을 그냥 VC라고 말을 하고, 뭐 이외에도 뭐 엔젤 투자, 엑셀러레이터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네,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 VC는 스타트업의 장래성, 수익성을 어떤 VC만의 그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담보 없이,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담보 없이 투자하는 기업, 일종의 어떻게 보면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구 돈으로 투자하냐? VC 이 자기 돈이 아니라 사실 남의 돈을 땡겨와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잘 내야 돼요. 내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아주 성공을 해서 수익을 잘 내고, 그래서 이 내 VC가 투자한 돈이 투자한 돈 훨씬 이상으로 돌아와야지 이분들은 먹고 사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재평 팀장 개인 돈이 아니라는 개인 거잖아요.
개인 돈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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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한 팀장이 계속 이 드라마 속에서 뭐 남도산 CTO와 서달미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는 거는 뭐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VC는 그런 숙명이 있기 때문에 쓴소리를 계속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젤 투자는 사실 VC보다 조금 더 이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투자하는, 그리고 투자 회사라기보다는 엔젤 투자는 보통 개인 단위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 돈이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투자자 개인의 성향, 취향에 따라서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굉장히 많이 갈려요. 그런 특징이 있고, 여러분들이 익숙해 하실 배우 이재훈 씨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마켓컬리가 대박나기 전에, 마켓컬리 굉장히 초기 단계일 때 엔젤 투자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진짜요?
네. 지금도 아마 지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할리우드 배우 애슈턴 커처도 우버, 에어비앤비, 스포티파이 등에 일찌감치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성관이 있는, 투자자로서의 감각이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엔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말 엔젤이라서 엔젤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창업가들에게 엔젤 역할을 해주는.
뭐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3F라고 불리우는 네. 사람들이 보통 엔젤을 많이 해요. 그걸 프렌드, 그리고
패밀리
네, 네. 그리고 풀스라고 이제 남도산 대표도 이제 아버님이 그 네, 자금을 그쵸. 조금 대주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처음에는 돈을 대줘서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투자를 해주니까 정말 천사보다 더 그런 천사는 없을 수 있겠죠.
저 근데 여쭤봐도 돼요. 대표님도 네. 실제로 그렇게 아버지께서 돈을 대주셨나요?
아, 저는 다행히 사회생활을 좀 하고 시작을 해서 우선 초기 자금은 제가 번 돈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정부 지원 사업들이 또 우리나라는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에 그 지원을 해가지고 저도 선정이 되어서 정부 지원 돈을 좀 받고, 그리고 시드 라운드라고 해서 뭐 엔젤과 시드가 좀 비슷하기는 한데 저는 보넨젤스라는 그런 그 벤처 엔젤 투자를 보넨젤스에서 이제 받았었어요. 그래서 초기 창업 그 비용을 되게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 다른데 그것도 대표가 결정을 해야 되는 수만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시드라는 표현 써주셨는데 사실 뭐 시드, 프리A 다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A, 뭐 시리즈 A, B 이렇게 알파벳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자 순서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 이제 단계가 뒤로 가면 갈수록 그 투자 규모도 좀 더 커지고 회사의 단계도, 회사도 좀 더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그렇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벳이 제가 알기로는 시리즈 E까지 정도 보통은 가는 것 같고요. 시리즈 D까지 가면 정말 엄청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그 이후는 이제 IPO라고 하죠. 주식 상장 후 기업 공개하는 그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스타트업으로서의 그건 이제 좀 벗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 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한지평 팀장님께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이 삼산택을 정말 엔젤처럼 도와주시잖아요. 원래 이렇게 창업자와 VC의 관계가 이런지 이렇게 긴밀한 것인지 네. 밤새 문자하고 카톡하고
맞아요.
이 정도인지 400개의 질문을 네. 하루 만에 답변을 네. 해주시고
진짜 정성 들여서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진짜 이렇게 VC 심사역들의 도움과 케어를 받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드라마 보면서 400개 질문을 하루 만에
저는 뭐 거의
납장을 네,
대충 쓰지 않는 이상은 400개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문자 내용을 보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들이 되게 많던데 그거는 또 드라마상에서 둘 사이에 그런 또 감정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저 역시도 저희 회사 투자해주신 VC분들한테 정말 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워낙에 VC분들은 많은 스타트업들 사례를 보고 어땠을 때 또 잘 됐는지 어떻게 해야지 또 잘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워낙에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가장 제일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좋은 선구안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보넨젤스라는 이제 기관을 통해서 투자를 받은 거는 컴투스라는 회사를 창업하신 박지영 파트너님이 그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직접 회사를 창업부터 시작해서 그 엑시까지 한 정말 그 레전드 같은 이제 사업의 정말 끝판왕이신 분이거든요. 근데 또 사업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시면서 그 베이비시터를 되게 많이 써보시고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 그리고 제가 고민되는 대표로서 고민되는 점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알려주셔서 되게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VC이자 멘토이자
맞아요.
그런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대표들도 VC를 어떤 VC한테 돈을 받아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VC들을 잘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되게 이 업계에서 또 화제가 됐던 게 있잖아요. 그 VC들을 평가하는 사이트가 이게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되게 자세하게 막 어디는 어떻고 어떤 회사는 어떻고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맞아요.
별점, 평점도 매기고 그래서 되게 두 분한테 다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VC가 좋은 VC인지.
그 사실 저도 사이트를 봤는데 막 한지평 팀장 같은 분은 잘 안 보이는데
<보이나? 웃음>
뭐 이제 막 IR 하는데 뭐 졸고 있었다 시작해서 혹은 엄청 너무 쓴소리만 너무 많이 한다 뭐 이런 그런 뭐 평가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좀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스타트업이랑 같이 성장하려는 투자자 VC들을 되게 선호를 하고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C는 어쩔 수 없이 수익을 크게 내야 하는 숙명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도 내가 투자한 기업이 진짜로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를 보통 투자자분들 많이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한 회사가 되게 잘 되면 투자자, 투자사가 더 기뻐하는 경우 이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투자자면 정말 훌륭하지 않나.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이제 투자하지 않은 그 VC들과는 척을 지게 되진 않나?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투자 안 하면 서운하잖아요. 열심히 피칭했는데 어떠세요?
VC분들하고 척을 지지 않게끔 노력하는 게 또 대표로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좋은 왜냐하면, 관계 유지.
네, 좋은 관계 유지를 해야.
대표가 참 하는 일이 많네요.
왜냐하면 그 VC분들 중에서는 그 펀드 운영하고 있는 펀드 사이즈에 따라서 저희 다음 투자에 또 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상황이 안 맞아서 그리고 저희가 뭐 논리가 부족해서 헤어지게 됐더라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뭐 얼마큼 우리가 또 잘 되고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연락하기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SNS 친구를 꼭 맺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팅을 하고 나면 그분이 이제 그 주변 통해가지고 그 공동친구가 몇 명인지를 보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를 걸고 제가 이제 뭐 어디서 상을 탔다 뭐 얼마큼 팀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 SNS 올리면 그 VC분들은 그런 소식을 보고 아, 맘시터가 되게 잘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자랑 네. 많이 하셔야겠다.
대표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SNS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그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도 올리기 좀 민망할 정도로 일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이제 투자를 어쨌든 하지 않기로 결정한 투자자들이 어떤 그런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나요?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것도 얼만큼 제가 적극적으로 물어보냐에 따라서 조금 달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거절을 받았을 때는 뭐 내가 왜 어떤 부분이 모자랐는지를 적극적으로 많이 물어보지는 못했었는데 진짜 절박한 순간들 정말 왜 안 됐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분위기 좋았고 모든 질문에 다 대답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그 조금 안 맞아서 투자가 결렬됐는지 이런 것들은 그 친한 그 워낙에 그 심사역 분들하고는 몇 번 미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IR 하기 전에 몇 번 미팅을 하기 때문에 많이 전화해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본부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좀 그 질문에서 어떻게 답변을 받았으면 더 좋을 것 같은지를 좀 힌트를 얻어서 다음 이제 회사를 만날 때 다음 VC를 만날 때 좀 많이 그 적용을 시켜서 발전을 시키죠. 그래서 그렇게 VC분들도 워낙에 스타트업 대표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은 우리 회사랑 좀 잘 안 맞아서 잘 안 됐지만 뭐 다른 VC랑은 더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소개시켜 주신다든지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 한재평 팀장님의 그 대표님 있잖아요. 그 네, 서희숙 배우가 연기하는 그 이렇게 목베개 항상 맞아요, 하고 맞아요. 나오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목베개 목베개 하고 다니시나요, 대표님? 정말 깨알 같은 질문입니다.
아직은 아쉽게도 보지는 못했고요.
설정도 어디서 보시는지
네. 근데 뭔가 그 목베개 하신 그 대표님 포스처럼 너무 돈만 추구하지 않고 되게 가치를 알고 그 사업을 하는 대표를 찾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드라마가 좀 그 정말 가치 있는 스타트업을 응원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게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캐릭터가
그렇군요. 네.
실제로는 존재하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삼산텍이 샌드박스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멤버들끼리 엄청 치고받고 싸우는데 바로 지분 때문에 싸워요. 근데 이 한재평 팀장님이 대표가 힘을 가지려고 오면 최소 뭐 60% 대표가 예, 혹은 권장은 90%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초기 스타트업의 지분 분배 문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정말 이렇게 싸우나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여서 어떻게 정해야 될지 사실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저도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이 주주들끼리 어떻게 지분을 나눠야 되는지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또 몇몇 스타트업들은 이 지분 얘기를 하다가 틀어지는 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지분이 처음부터 내가 몇 퍼센트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짜 막 협업하고 뭔가 계속 문제를 같이 풀고 이런 관계가 계속 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은 서로가 이걸 왜 이렇게 정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이거를 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다고 생각해요. 이제 대표들이 워낙에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나중에 투자들을 받더라도 지분이 희석이 돼서 의사결정에 위협을 받는 그런 지분율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한테 힘을 몰아주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찾아오면 드라마 스타트업을 봐라. 거기 지분 굉장히 문제에 대해서는. 지분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창업자의 DNA와 또 투자 유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잠시 공지사항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듣동나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smarter@co.kr로 받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도 있으니 눌러오세요. 이제 세 번째 챕터 얘기 한번 해보죠. 샌드박스 정체는 뭐니? 아, 지금 뭐니? 제가 대표님 뭐니? 보고 말씀드렸는데 드라마 4화를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서달미 대표는 이제 하선영 기자가 좀 연기해 주세요. 네, 달미야, 사업 힘든 거 알지?
알지, 그럼.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 힘들진 않아. 지금은 고딩들도 창업하는 시대고 길도 찾아 놓았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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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달미 아버님도 창업을 했었는데 그때보다 네. 지금이 훨씬 쉬워졌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이 길이라는 게 바로 샌드박스였는데요. 이 샌드박스에 입주를 하면은 사무실도 공짜고 또 1억 원에 또 투자금을 받을 수가 있어서 직원들 월급도 챙겨줄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샌드박스처럼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돕는 곳이 실제로 많이 있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네. 약간 조금 근데 좀 이상적으로 그린 것 같기는. 그 공간적인 규모도 엄청 크던데요. 한강 어디 중간에 이렇게.
노들섬이잖아요, 거기. 네.
지하철 네. 옆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샌드박스 입구요. 네. 네.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뭐,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할 때, 샌드박스 출신이에요. 막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일반인 분들도 다 아는 곳으로 나오던데, 이제 공간도 제공하고, 피칭도 할 수 있고, 심사도 하고, 여기서 멘토링까지 해주는 창업 종합 지원 공간 같은 느낌? 완전히 똑같은 곳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창업 지원해주는 투자사 플러스 창업 지원 공간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엑셀러레이터라는 용어가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약간 VC랑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는 근데 이제 엑셀러레이터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뭐 회계, 마케팅 등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때 꼭 필요한 과정들을 이제 좀 잘 이렇게 과정 전반에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엑셀러레이터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샌드박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드라마 스타트업이 원제가 샌드박스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또 샌드박스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좀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제목도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 이 샌드박스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약간 해결될 것처럼 네. 약간 천상의 공간처럼
꿈을 보장해주는
네, 그런데 그렇게 그려지는데 실제로 뭐 창업가나 또 스타트업인들이 원하는 이 천상의 엔젤 투자자 또 창업 지원 조직이 있는지 궁금해요 대표님.
아 저도 또 드라마를 보면서 와 저기 너무 좋다. 인테리어 하면
아, 뭐. 일단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네, 인테리어도 너무 창의력이 막 샘솟게
그걸 막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잘 되어 있고 아 저런 거는 진짜 드라마 속 얘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되게 많은 도움을 받는 그런 단체가 있었고 그리고 되게 많은 창업자분들이 되게 이미 되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워낙에 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되게 그 리드해서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뭐 중소기업부나 창업진흥원에서 정부 지원 과제들을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창업 아이템을 사업계획서를 써서 작성을 해서 내면 뭐 서면 그것도 해야 되고 서류 평가도 받아야 되고 대면 평가도 해야 되지만 뭐 일정 수준의 뭐 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 그런 돈을 예비 창업가 아들한테도 지원을 해줘서 마음껏 이제 도전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구조도 있어서 저도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정부 비영리 단체 중에 뭐 디캠프라는 곳이 있어요. 은행권 그
청년 창업재단.
창업재단이라는 이제 곳인데 저희도 이제 디캠프의 선릉에 위치한 디캠프에 입주를 해서 6개월 동안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었는데
야, 샌드박스처럼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뭐 인테리어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에 더 좋아진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했었죠. 네. 진짜 한 달 한 달 나가는 월세가 너무 아까운 그 시점에
서울은 월세 워낙 비싸니까
네 디캠프에서 네.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디데이라는 데모데이를 또 열어서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거나 좋은 평가를 받은 팀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런 좀 창업에 도움을 주는 많은 장치들이 생겨나서 그 지금 요즘 세대 이제 청년 창업가들은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이게 모두 다 선배 창업가분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시고 많이 길을 닦아주셔서 저희한테 이런 좋은 혜택들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데모데이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 드라마에서도 샌드박스 입주 과정에서 창업 경진대회 같은 이 해커톤이라고 부르죠. 이 행사가 열린단 말이죠. 이 해커톤이 뭐죠, 하 기자님?
해커톤이 해킹이랑 네. 마라톤이라는 단어를 합친 해커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사실 개발자들이 주로 사실 참석하는 대회였고, 근데 요즘에 뭐 개발자뿐만 아니라 뭐 기획자, 디자이너 등이 이제 다수 참여를 해서 정말 뭐 몇 박 며칠? 며칠 동안 정말 머리를 맞대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혹은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막 이제 구상하는 그런 일종의 마라톤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대표님도 이런 해커톤 혹시 참여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저는 아쉽게도 그 대학 시절에는 창업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네.
참여를 못한 게 너무나도 아쉬운데 이런 해커톤이 개발학과 그 뭐 컴퓨터공학과 중심으로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 분들이 많이 아시는 공모전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팀을 뭐 기획자나 디자이너, 개발자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로 구현을 하고 그걸 발표하는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데 사실은 너무나도 어렵다고들 다들 그 생각하고 잘 도전을 요새 친구들은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서는 많이 하는 경우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해커톤에서 진짜 정말 좋은 성과를 얻은 팀은 정말 대단한 거죠.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주제를 정하고
그러니까요.
팀하고 협업을 해서 뭔가를 만드는 정말 굴러가는 뭔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대단한 거거든요.
드라마 보면은 막 뭐 이렇게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성공해. 99% 100% 막 이렇게 네. 성공하잖아요. 되게 네. 쉬워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
네. 네. 왜냐면 어떤 알고리즘을 어떤 시장을 타겟해서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왜 99.7%로 만들어야 되는지가 명확해야 개발자들도 밤새서 그거를 코딩을 하고 어떤 그래프를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다 정의까지 해서 밤도 새야 되는 거니까 너무나도 그쵸. 어렵죠.
저는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그 개발자 그 용산 철산이의 그 되게 디테일하게 그려지는 라이프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계속 종종 보면은 용산철 머리 계속 말리고 있어요. 숙식을 거기서 샌드박스 내에서 계속 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좀 그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개발자들은 또 근데 그 개발자 자기들끼리의 네트워킹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삼산텍 같은 경우도 용산 도산 철산 세 명의 그 대학 동기들이 같이 이제 전공을 이제 공부를 하다가 실제로 창업까지 연결을 해서 같이 공동 창업을 하는 걸로 나오고 또 요즘에는 사실 대부분의 많은 서비스들이 맘시터도 그렇고 모바일 온라인으로 구현이 되다 보니까 개발자가 사실 어떤 스타트업 시작할 때에서 가장
없을 수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좋은 개발자 이제 정말 그 프로그래밍을 훌륭하게 잘하는 A급 개발자에 대한 그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그 회사들의 그 전쟁이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맞아요. 네. 정말 저희도 지금 4년 정도 된 스타트업인데 여전히 진짜 이 개발자 싸움은 정말로 치열한 시장이고요. 저도 창업 시작할 때 무척이나 힘들었는데 개발자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대이긴 하지만 코딩을 전혀 할 줄 모르고 이거를 제가 배워야 되나 할 정도로 사람 찾기가 진짜 어려운 영역이었는데 개발자분들은 워낙에 개발만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발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또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사업까지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개발자분들을 되게 많이 업체에서 많이 뽑다 보니까 그냥 문과 대학생 분들도 이런 개발 학원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다녀서 되게 많은 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 조금 그 쉽게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개발에 많이 좀 그 취업 전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 같이 공동 창업을 할 수 있는 개발자가 꼭 있어야 되는 사업 아이템이었어요. 왜냐면 맘시터는 이제 아이돌봄 산업이 굉장히 혁신이 정말로 더딘 시장인데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시터를 동네에서 일하실 되게 믿을 수 있는 시터 분들을 프로필을 마음껏 보고 또 인증도 보고 후기도 보면서 되게 쉽게 매칭이 될 수 있는 이런 IT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개발자를 꼭 공동 창업자 꼭 모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100명한테 메일을 보내고
개발자 100명에게
네네네 제발 저 한 번만 만나달라 제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정말 이거 정말 의미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정말 재미있게 팀을 운영을 할 거다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 그래서 커피 마셔달라 그러는 거를 한 80명한테 거절당하고 한 20분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좀 말이 통하고 관심이 있는 개발자분들 중에 한 3분 정도를 직접 작은 토이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아 이분이면 정말 우리 팀에 정말 좋은 그 개발자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의 공동 창업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 지금도 시기가. 같이 하고 계시는.
네, 지금도 같이 하고 계시고 지금 개발 리드로 만나셨네. 역할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야. 다시 태어나면 개발자로.
저도요.
운송합니다.
네. 그 이제 샌드박스 입주를 놓고 달미와 인재가 또 이렇게 그 VC들을 보면서 피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분 다 진짜 피칭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투자자들 앞에서 내 사업 괜찮으니까 좀 투자해달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 저 심장 터지는 일인지 너무 생각만 해도 떨릴 것 같은데 어때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두 배우가 정말 잘하는 것 같은지 피칭을 잘하는 방법 뭔지 좀 알려주세요.
저도 드라마 보면서 와 정말 그 인재 원인재 대표랑 서달빈 대표처럼 나중에 피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많이 배웠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 투자를 하기 전에 뭐 엘리베이터 피칭부터 시작해서 이제 회의가 마련이 미팅이 마련이 됐으면은 10분에서 30분 정도 이 사업이 왜 당신이 투자를 해야만 하는지 정말 왜 중요한지 왜 그리고 어떻게든 성공을 어떻게 시킬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 회사 우리 팀에 대해서 정말 잘 전달하기 위해 뭐 발표 자료들, 뭐 PPT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것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저도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최적의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연습을 엄청 많이 하죠.
누구 앞에서 연습하셨어요?
거울 앞에서.
정말요?
뭐 보통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엄마가 알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할머니가 알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쉽고 이 서비스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이해하기 좋을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거울을 보고 되게 뻔뻔하게 이제 연습을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 좀 쉬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뭐 쇼맨십까지 좀 고려해가지고 그 네.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정말 막 그런 그 연예인처럼 하지는 못하죠. 당연히.
연예인들이니까요. 예. 아니 근데 되게 극적으로 표현을 막 하더라고요. 맞아요. 막 바로 이것입니다. 막 이러면
맞아요.
막 화려하게 막 PT 나오고
나중에 꼭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질문을 먼저 하고 생각하게 한 다음에 그 답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그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고 해결할 거다 이런 것들을 되게 강하게 알려주는 그런 PT 스킬들이 정말 그 많이 배웠습니다.
드라마 중에 근데 그런 대사도 나왔었어요.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또 뭐 왠지 뭔가 마음을 건드려야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감성 뭐 피치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또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데모데이는 일반인 청중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한테는 좀 더 감성적으로 이 서비스가 얼마큼 힘든 사람들, 얼마큼 페인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건드려주면서 숫자랑 같이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요. 근데 VC분들은 사실 숫자, 에만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시장이 얼마이고 우리가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 거고 어떻게 나중에 더 사업을 확장할 건지 그래서 뭐 몇 년 안에 얼마큼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그래프랑 숫자 위주로 많이 발표 자료들이 구성이 되기는 하죠.
아니 하선영 기자도 발표 되게 잘했잖아요. 제가 하선영 기자 발표를 여러 번 봤는데 안 떨고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 갑자기 너무 갑자기지만 네. 여기서 좀 스킬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옆에 정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스타트업 CEO분들은 막 이 피칭으로 수억 원,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를 하시는 건데 그거에 비하면 저는 네. 네, 어쨌든 저도 뭐 직업상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일은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정 대표님께서 동의를 해주셔야지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말하려는 내용을 이렇게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알고 있어야지 사실 말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상 질문을 많이 만들어보고 또 관련 내용을 미리 많이 공부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필수 조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안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빨리 말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치, 긴장하고 그치, 그러면. 맞아, 근데 빨리 많은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또 많이 하잖아요. 기사 쓰면서. 근데 인터뷰할 때도 생각해보면 인터뷰어가 막 많은 얘기를 막 속사포같이 막 쏟아내시면 오히려 지나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남아요. 그런 것보다 좀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서달미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 가지, 두 가지 딱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하는 게 좀 효과적인 피칭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도 감히 네 말씀을
정말 맞는 말씀이죠.
이건 계속 하다 보면 늘지 않나요?
맞아요. 또 많이 느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워낙에 IR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내용을 여러 명의 VC한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피치를 할 때보다 한 다섯 번째 피치를 할 때가 훨씬 더 유연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투자자는 나중에 만나야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또 좀 궁금한 게 정 대표님은 지난해 30억 원 투자를 또 유치를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네. 정말 큰 규모인데요. 이 투자 유치하셨던 과정을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그 작년 5월에 시리즈 A 투자를 30억 원을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 K런 벤처스, 그리고 DTN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세 군데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1월에 이제 피칭을 시작해서 5월에 계약서가 이제 도장을 찍었는데 정말 그 5개월 동안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되게 많은 VC분들을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VC분들이 우리 사업을 볼 때 어떤 질문을 하는지,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는지, 어떤 부분을 좀 우려하는지들을 이제 정보를 취합해서 저도 사업에 더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다음 피치에 또 더 잘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만나고 싶은 VC분들 리스트를 먼저 좀 작성을 했어요. 되게 좋은 VC라고 이제 다른 대표들 사이에서 유명한 분들, 그리고 제 주변 저희 팀에 먼저 연락을 해주셨던 그런 VC분들 이렇게 한 20개 정도를 리스트업을 해서 미팅을 최대한 되게 많이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제 이 사업을 피칭을 해야, 그리고 이 사업을 VC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이 시장을 잘 이해시키려면 또 내가 어떤 액션들이나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지들을 계속 매일매일 미팅을 하면서 거의 하루에 미팅 한 두세 개씩 하면서 계속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되게 많이 거절도 많이 당하고, 사실 이 사업이 모두가 다 확신 가질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스타트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왜 리스크가 있는지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정말 믿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깨달은 거는 결국에 우리 팀을 믿어주고 이 사업이 정말 될 거라고 생각하는 한 두세 팀만 만나면은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20팀 모두 다, 20업체 모두 다 우리 서비스를 좋아해 주지 않아도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아 저기가 생각하는 거랑 우리랑 되게 다른가 보다, 나는 더 우리랑 잘 맞는 VC 만나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지만, 뭐 사실적으로 그게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툴툴
털어내고
또 다음 VC들을 만나서 우리 사업을 잘 피칭을 하는 그런 나날들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챕터 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는요. 돈 너머의 가치, 창업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네. 그 이제 드라마에 아까 잠깐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이 SH 벤처 캐피탈 윤선학 대표를 연기하는 서희숙 배우님이 이제 연기하는 그 역할인데, 그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업자는 돈 너머에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돈 말고 딴 게 뭐가 있냐. 이걸 질문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로 돈 말고 다른 가치가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맘슈터의 경우는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네.
맘슈터는 특히 진짜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대표님의 책임감에서 사실 비롯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떠셨어요?
이 돈과 스타트업 이 관계를 저도 항상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돈을 벌기 위해 스타트업을 하는 거에 아직까지 좀 동의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되게 많이 버는 수단으로 되게 적합한 결정은 아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정말 불확실성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가설을 세워서 어떻게 좀 그 트라이를 해서 해결해 볼까? 이게 안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까?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풀어서 이 시장에서 정말 인정을 받고 잘 성장을 하면 정말 이제 생존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의 리스크도 너무 크고 고난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정말 돈을 버는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아이를 키우는 문제, 바쁜 부모가 아이를 더 쉽고 행복하게 키우는 문제를 사실은 정책 쪽에서 풀 수도 있고 회사의 HR적으로도 풀 수가 있고 뭐 문화적으로도 풀 수 있는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갖고 있는 뭐 이제 숫자적인 이해나 아니면 사업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좀 더 성공률 높게 더 빠르게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맘시터 같은 서비스는 이제 바쁜 부모의 육아를 돕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시터분들이 모이고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모여서 서로의 육아 니즈를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형태예요. 그래서 저희 시터분들이 전국에 45만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뭐 20대부터 6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으셔서도 그렇지만 대학생분들, 보육교사 출신 분들 아니면 중학생 정도 아이를 키우시고 소일거리 찾는 엄마분들, 취업준비생분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동네에서 본인의 신원, 뭐 경력, 이런 뭐 자격들을 인증을 하면서 8가지 인증 체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증을 받고 또 부모님들의 후기를 받아서 되게 그 서로 신뢰를 주고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달에 한 1만 건 정도 매칭이 일어나는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아이돌봄 플랫폼이고요. 업계 리더로서 이 아이돌봄 산업에서 계속 그 있었던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불투명성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부모님들이 더 좋은 시터분들을 만날 수 있게 시터분들이 더 좋은 부모님들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그래서 아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이런 세상을 만드는 이런 가치에 집중해서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 게 서비스 하나 앱을 하나를 만드신 건데 뭐 보육 문제도 해결하시고 시터의 어떤
일자리가
구직 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시터의 그 시장이 뭐랄까 퀄리티를 이제 제고하는 역할도 해주시는 것 같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대부분의 스타트업 창업하신 분들을 만나면 막 처음부터 난 억만장자가 되어야겠어 이러면서 창업의 바다에 뛰어드는 분들은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회 문제 아니면 혹은 사회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느낀 어떤 소비자로서 시민으로서 느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거창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만 스타트업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취재로 만났던 취재원들 중에서 코니 아기띠라는 그 아기띠로 유명한 스타트업 코니바이에린 같은 경우는 창업자 그 이미랑 대표가 본인 남편인 김동현 공동 창업자와 함께 육아를 하다가 편한 아기띠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아이템이고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켓컬리 여러분 정말 많이 아시죠? 김슬아 대표님도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먹을거리에 그 본인이 굉장히 민감해서 양질의 먹거리를 좀 이렇게 제때제때 좀 일찌감치 이렇게 배송받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엄청난 막 거창한 사업 동기가 있어야 하는 건 꼭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저는 근데 드라마에서 좀 좋았던 점은 그 두 대표, 그러니까 서달미, 원인재 대표 둘 다 여성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굉장히 멋있는 VC가 이제 아까 서희숙 배우가 연기하는 그 대표님도 또 여성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여성 창업자와 또 여성 VC의 이야기들이 또 드라마에서 잘 녹여지고 있어서 참 좋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숫자가 여성 창업자도 적고.
네, 맞아요. 네. 아쉽지만 대표들 모임들 이제 가보면은 아직까지 여성 창업자분들이 뭐 한 많아야 20%, 적으면은 정말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여자분들이 창업하기 너무 뭐 일하기도 어려운데 창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또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맘시터가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 네. 열심히 서비스를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대표님 정말 기승전 맘시터로. 네, 역시.
저 얼마 전에 기사도 사실 한번 지적하는 기사 썼었는데 한 달 전쯤인가 그 부산에서 스타트업 관련 행사가 열렸었는데 부산시에서 아마 주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스타트업 CEO 창업자분들을 쭉 부른 어떤 패널 토크 이런 행사였어요. 10분이 넘게 왔었던 것 같은데 모두 다 남자인 거예요.
아, 진짜요?
포스터를 보면 남성분들 사진밖에 없어서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이게 수적으로 봤을 때 여성 대표들 비율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 스타트업 씬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여성 CEO가 굉장히 많은데 좀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남성 중심적인 문화 같은 것들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VC 같은 경우에도 없잖아요. 많이 여성들이.
맞아요. 뭐 사실 여기선 지금 우리 윤선학 대표가 네. 또 여자로 나오긴 하지만은 국내에서는 VC 대표님이 여자인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세네 분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 또 투자 이제 심사역 분들도 남성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뭐 꼭 뭐 남성 남성 투자자라고 해서 꼭 남자 관련된 사업에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성들에게 뭐 필요한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이 하는 사업 회사 같은 것들을 좀 그 가치를 좀 잘 알아주는 여성 심사역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사실 사회가 골고루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여성 심사역 분들의 비중이 이런 그 스타트업들을 또 투자하는 이런 VC 회사의 여성 심사역분들의 비율이 높아져야 그게 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는 90년대생들 심사역분들이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좀 그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인데 저도 이제 작년 얘기기는 하지만 그 맘시터를 이제 IR을 하다 보면 육아가 뭐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집에서 아이 키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이게 그 여자분들이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게 맞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어쩔 수 없죠.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정 대표님 먼저 그냥 통보해 주세요.
됐습니다.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성공해서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서 여성 심사역분들이 또 이런 그 VC 업계에 굉장히 많이 침투율을 많이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해지면 또, 네, 다양한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그 이제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창업하는 모습, 스타트업을 꾸려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뭐랄까, 톤 앤 매너가 참 샤방샤방 하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그렇고, 네. 밝잖아요. 코미디가 또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 스타트업 창업하는 것 혹은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것이 MZ세대에게 어떤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좀 보시는지, 예, 궁금해요.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네. 예. 네. 이 창업 세계에 들어오는 게 사실 아까 제가 앞단에서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을 좀 많이 한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힘들고 고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도 되게 많고 이 시장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코로나 같은 거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는 스타트업들도 생기고 이런 큰 변화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고 더 잘 되기도 하고 이런 그 영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스타트업 안에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되게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많은 역할이 되게 잘게 쪼개져서 그거를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이 보통은 많이 구성이 되어
조금
있는데
조금 부속품 같은
스타트업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그리고 6개월 전이랑 지금과 서비스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지금 또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의사결정해서 또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이 배우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개인한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기업을 회사에 다녔을 때보다 한 대기업 다니는 거 한 2년치를 스타트업에서는 1년 만에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인데요. 그죠? 네, 그만큼 고대다.
맞아요. 맞아요. 네. 고대인데 그거를 뭔가 대기업보다는 정치 싸움도 많이 없고 그리고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투더 포인트하게 일하는 방식들이 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의 시간을 좀 없애고 정말 중요한 것만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라는 선택이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전체적으로 또 봤을 때 대기업들은 보통 뭐 제조업, 중공업, 이런 조선 이런 쪽으로 되게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 보다는 이런 모바일 서비스 그리고 앱 서비스 그리고 IT 서비스 같은 이런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속도가 더 많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그 산업 경험을 갖고 있는 게 나중에 후에도 더 커리어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그려지고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데 스타트업 하면 창업자, CEO들만 주목을 받는 네.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뭐 실제로 근데 스타트업은 이제 CEO가 굉장히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맞기는 한데 스타트업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어쨌든 이 뒤에는 엄청난 그 속도의 성장을 이끌어낸 창업자와 창업자를 돕는 그 직원들, 파트너. 창업자들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정 대표님께서도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혹은 뭐 정부 부처에 있다가도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창업하는 네.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직원으로 이직을. 네 직원으로 이직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 물론 이것도 케바케긴 하겠지만 이게 되게 자기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사가 성장하는 걸 몸소 경험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엄청 되게 만족들 하시는 포인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잖아요. 네 잘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어떤가요? 네.
이게 스타트업들이 워낙에 또 작고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뭐 문화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일하는 방식, 비전, 미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하지 않은 회사들이 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대기업은 저희가 입사하자부터 며칠 동안 막 교육받아가지고 네. 이 회사의 비전은 뭐고 어떻게 일해야 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교육을 하잖아요. 시스템이 다 되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에서는 되게 이 업체마다 또 일하는 방식이나 가치가 되게 또 되게 다른데.
대표의 성향에 따라 또 많이 달라지잖아요.
뭐 성향도 네. 그렇고 스테이지마다도 일하는 방식이 또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5명에서 일할 때랑 사실 막 20명 그리고 그렇죠. 100명 이렇게 일할 때랑 일하는 시스템 이나 방식이나 또 되게 달라져야 되니까 네. 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알아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정보들은 되게 인재 채용에 관심이 있는 스타트업들 그리고 HR 인력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자기네들 회사 웹사이트에 채용 공고 이런 회사 소개 페이지를 굉장히 잘 꾸며놔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정말 인재를 데리고 오는 게 사업의 전부이기 때문에 제조업 같은 공장 시설이 아니라 인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이 회사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랑 얼만큼 잘 맞는지 이 회사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작은 회사는 사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가 되게 어려워서 보통은 대표의 인터뷰 기사 그리고 서비스의 철학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직하시는 분들한테 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좀 약간 오늘 방송하면서 걱정됐던 부분 중에 하나 드라마 스타트업이 스타트업 씬을 너무 샤방샤방 예쁘게 조금 그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사실 그것보다는 현실 세계에서는 어쨌든 스타트업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상한 회사도 많고 이상한 창업자도 많은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뭐랄까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분들께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스타트업의 성과 숫자 이거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창업 작가분들의 그 인터뷰 같은 걸 보시고 참고하는 건 좋긴 한데 또 너무 번지르르한 말에는 또 한옥되시면 안 되겠다.
인터뷰는 대체로 좋은 말을 많이 하니까요.
네, 맞아요. 좋은 말 대잔치인 경우가 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가치 판단이 쉽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보시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요즘에 그 이직하시는 분들 뭐 스타트업이랑 이제 면접 인터뷰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면접이라는 것이 이제 면접자로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역으로 이 회사 내가 갈 가능성이 있는 이 회사가 나랑 잘 맞는지 그리고 이 회사 정말 괜찮은 회사인지를 좀 잘 검증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아니 실제로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분들의 SNS에 들어가서 이제 정보를 찾는 네네네.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한테 콜드메일을 보내가지고 따로 뭐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알아보는 그렇게 좀 자세하게 또 취재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거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문제를 또 풀기 위해서 뭐 잡플래닛이라든지 블라인드라든지 뭐 많이들 아시는 맞아요. 뭐 사람인 잡코리아 이런 데에서도 그런 기업의 정보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그런 정보들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취재하면서 스타트업은 나 한 번도 이 회사에 취재해본 적이 없을 때 콜드메일 되게 많이 보내요.
아, 그래요?
홈페이지 그 밑에 있는 그냥 대표 메일 보내는데 그 보통 내부적인 시스템은 이제 제가 그 대표 메일 보내면 그냥 팀 구성원들에게 다 이렇게 전체로 메일이 아마 이렇게 가나 봐요. 그래서 되게 빨리 회신 오는 경우도 많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심 있는 회사 있으면 그냥 대표 번호 이메일로 그냥 연락해보시고 해도 저는 크게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또 계속 또 채용을 상시 채용을 하시지 맞아요. 않나요?
좋은 분들을 찾는 네. 거는 워낙에 수건의 과제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규모가 큰 스타트업은 대표 메일로 보내면 묻힐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하고요.
맘스톤은 어때요?
저희는 아직 그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 메일을 보고 이제 관련이 있는 팀분께 이제 서로 전달을 해주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오늘 진짜 장시간 너무 재미있고 또 유익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대표님께 또 그리고 하 기자님한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 창업을 하고 또 사업을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힘든 점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하고 나아가셨는지 궁금하고 창업을 꿈꾸는 분들한테 또 용기가 될 만한 이야기들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창업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말 고난과 역경의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뭐 대표들끼리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파도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늘도 파도가 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법을 길러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 달에 만약에 한 번만 왔으면 다음 달에 세 번이 오겠구나.
이미 이번 달은 왔나요?
이번 달 두 번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또 이런 그 고난과 역경들을 또 헤쳐나가고 또 저희가 그만큼 또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기는 하거든요. 저희 서비스는 정말 바쁜 부모님들이 육아를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육아 종합 솔루션으로 성장을 하는 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창업할 때 제가 막 열심히 연구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아까 그 선영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도 좋고 시터도 좋고 아이도 좋은 이런 모두가 좋은 플랫폼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너무 설렜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지금 되게 많이 이뤘는데 지금 과정에서 또 이 아이돌봄이만 매칭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엄마 아빠가 육아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A부터 Z까지의 역할을 우리 맘시터가 되게 많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루하루 또 되게 설레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 오늘 보고 들으시는 분들이 스타트업에 꼭 창업을 하시거나 이직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스타트업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이제 IT를 이제 담당을 하는 취재 기자로 일을 하면서 특히 이 유독 스타트업 분야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애정을 가지게 된 계기가 오늘 이제 함께하신 정 대표님도 그렇지만 저는 창업가분들을 옆에서 보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막 저까지도 굉장히 가슴이 뛰고, 그리고 막, 뭐랄까, 이렇게 만나고 오면요, 돌아가는 길에, 막, 아,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들어요.
창업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 생각 가끔씩 하는데, 네, 오늘도 네. 정 대표님 말씀드려서 약간 생각이 많아졌어요. 네, 네. 가끔씩 합니다. 아, 네. 네. 오늘, 저희 팀장이 듣고 계시면 어쩌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 여러분들께서 스타트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뭐 또 소비자로 이제 또 써보시거나 이용해본 서비스 같은 경우에 관심 많이 가지면서, 이 회사 들이 서비스가 어떻게 커가시는지 이런 것도 되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나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네네네.
아 그리고 또 저는 여성분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거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아이 키우면서 창업을 하는 거 자체도 되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고. 다른 사람 아이 키우는 문제 해결해 주다가 내가 아이를 못 키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도 하면서 되게 많이 주저했었는데 되게 많은 여성분들이 너무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너무 겁내지 않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정말 문제가 풀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많이 도전을 해서 또 많은 사회에 그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네. 꼭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항상 근데 그 네. 저랑 인연이 없어도 저희 메일로 그 만나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최대한 시간을 내서 만나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해요.
아, 진짜요? 네. 메일 쏟아지는 건가?
메일 주소를 회사 대표 메일로 보내주시면.
네, 아우. 네, 너무 좋은 정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 기자님도 또 잘 정리해주셔가지고, 또 쏙쏙 이해가 또 잘 됐네요. 앞으로 이제 스타트업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질지 더, 또 궁금하긴 한데, 삼산택 잘 되겠죠?
네. 화이팅!
잘 될 거예요. 서달미 네. 대표가 훌륭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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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드라마 스타트업 코멘터리 즐겁게 나눠봤습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듣똑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